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인간관계 중에 참 어려운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하나가 되어가는 길이 그리고 일심동체가 되어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끼리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이렇게 하나됨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교회끼리도 서로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 되는 것은 원하는데 저 사람 중심으로 저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라는 이 말 앞에는 과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기왕이면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하나됨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사실은 하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제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나쁜 짓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참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일을 작당할 때 인간은 희한하게 참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최초로 대규모로 한 마음이 되고 연합했던 일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잡음 하나 없이 탑을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는 일에 그 형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다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야, 이 형제가 참 우애가 좋다. 어떻게 이렇게 우애가 깊은지 어느 한쪽이 개인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둘이 같이 함께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훔쳐도 같이 훔치고 또 성전에 그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도 그 일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게 되겠지만 참 사이좋게 같은 날에 한날 한시에 또 죽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허영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단락과 그 이 앞선 단락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앞선 단락에서는 이들이 금전적 탈취,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재물 또 헌물을 이 형제가 정말 갈취하고 탈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 범죄가 어디까지 또 이어지는가 하면 그 성전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데까지 이들의 범죄가 이렇게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머니, 섹스, 파워, 이것이 한 세트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데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볼 때 참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몇 년 전이나 몇 년 후나 어떻게 세월이 흐르는데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형이나 아우에게 형, 동생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정신 차렸다면 아마 이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두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 정말 일생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평생을 다해서 끝까지 범죄하다가 죽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곁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마음이 내 재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위험한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곁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발목을 잡고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쩌면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걸핏하면 죄를 지으려는 이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그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라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분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배우자이십니까? 아니면 아들들입니까? 가족입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욕망의 전차인데 그 욕망의 방향을 향해서 다른박질하지 않도록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좋은 동역자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된 인간이 잘못 하나가 되면 우리는 대형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떻게 선하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돼서 대형사고를 조직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이 더 농후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목을 때로는 사사건건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통독반에서 가정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거울로 삼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가 늙었습니다. 매우 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이는 이 두 아들들이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아들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게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오는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때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진작에 이 아들들이 크기 전에 다 자라기 전에 벌써 했었어야 할 훈계입니다. 그래도 이 아들들을 향한 이 늙은 아버지의 마지막 어떤 간청이나 호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이제 힘없고 늙은 아버지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엘리가 너무 늙었습니다. 늙으면 몸에 힘도 빠지고 말에도 힘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몸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몸은 쇠약해지는데 그 말에는 끝까지 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인생의 노년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야곱은 그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다리를 절면서 그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몸을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그리고 늙으면 늙을수록 몸이 노쇠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미에 애굽의 그 파라오 앞에 갔을 때 그 장면을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권위자 앞에서 권위 있게 그 권위자를 축복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른 야곱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해가 지나고 날이 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런 어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처럼 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늙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늙는 사람이 있고 낡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진정한 그 인간다운 인간,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인생이 낡아갔을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한 이 이야기들을 아들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MZ세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마 꼰대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회에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만연한 이 꼰대의 본대라는 표현 속에서는요, 정말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갈증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충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른들이 없기에 어쩌면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꼰대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며 어른에 목말라 있다고 저희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에 문제는 어른의 부재였습니다. 영적 어른의 부재.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른의 부재가 이 시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어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어른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권위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다른 사람이 부여해주는 것이 권위인 것이죠. 이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점점 권위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그는 정말 어른다운 어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내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사무엘상 이 뒤쪽에서 쭉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서두의 이 구조를 계속 보면은 이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와 이 엘리의 가정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홉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잠깐 한 절씩 이렇게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성경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이 두 가문의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한 시대를 같이 사는데 또 한 장소를 둘러싸고 또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습니다. 이 두 홉니 비느하스 아들들과 같이 컸어요. 두 아들들을 보면서 아마 형 이러면서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보낸다고 같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같은 장소를 공유한다고 같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사건을 겪는다고 같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학교 나왔다고 같은 사람 되는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다 욕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그 사람도 욕할 만한 신앙인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칭찬하는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밑에서 같이 배웠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순교자와 배신자가 함께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른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사는데 다르게 들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인 것입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는 것, 그게 분별력이고 분별, 구별됨인 것이죠. 똑같은 범죄를 봐도 타산지석을 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범죄를 보고도 그것을 본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가지고 삽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며 무언가가 이들의 인생에 아주 두껍게 쌓인 것입니다. 오래 쌓이고 쌓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 안에는 뭔가가 쌓여 있습니다. 미래에서 과거를 향해서 시간이 우리를 통과해서 흐르고 나면 그냥 그것이 흘러가고 지나가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우리가 붙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이 흔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작은 어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를 살지만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하는 말들과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하는 가치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꼭 흘러가지 않도록 내 안에 붙들어두어야 하는 말들, 말씀들, 가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흘러가게 될 것인가? 무엇을 흘려드릴 것인가? 무엇을 흘려볼 것인가? 무엇을 흘려보내지 말 것인가? 그 기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이 쌓였을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 태도가 이 집안에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이 엘리라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던 한 사람을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나가 그 아들을 기도해서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에게는 이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는 그 고백으로 아들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키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키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상 서두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사무엘이 그 성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어떻게 다르게 자랄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느끼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느 날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성전에 있는 겁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얼굴을 보러 오는데,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이 사무엘이 느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라는 아들조차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귀한 분이신가. 아마 이것을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이 사무엘은 늘 묵상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된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생을 살다가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높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셔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경외할 대상이 있다는 것, 찬양할 대상이 있다는 것, 마음 다해서 높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을 높이는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사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의 집안에 내릴 하나님의 정말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욕을 한들, 하나님을 멸시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용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은 죄,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다 가로챈 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빼앗은 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금전적 욕망과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우는데 수단화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남용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사 제도는 끝났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축복문,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한다. 이 축복문에만 우리가 익숙해질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을 이제 파면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과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 것이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인생이 정말로 사람 같은 인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때 내 마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너 마음대로 좀 살아볼까?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살아볼까를 고민하고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뜻,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은 이 기도 제목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과 나를 높이는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돌리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 살도록 충분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내 인생, 내 마음, 내 뜻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